이사야서 41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1장 1절 1절 말씀 가지고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에게, 뭐 지중해 섬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모든 열국들에게 내 앞에서 잠잠해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들 잠잠히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아니 사실은 41장 전체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드러내고 있는데 이 드러내는 일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분이다. 결국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1장부터 39장의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의 배경은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달라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여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물상 선생님, 최 선생님인데 성함은 다 안 밝힐게요. 이 최 선생님은 이게 겁을 잘 줘요. 겁도 잘 주고 밥값은 맨날 뺏어 먹고. 바카스 하나씩 꼭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데 학교에 그때 당시에 의자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의자였어요. 나무 의자였기 때문에 나 의자가 좀 고장나고 뭐 그러면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목공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의자를 고쳐 갖고 오는데 이 선생님은 그 목수 아저씨한테 뭐를 부탁을 하는가 하면 늘 회초리 준비해달라고. 나무니까 회초리를 쫙 이렇게 준비를 해요. 키가 약 당신의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깨 정도 올라오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항상 그 목공실에 가면 서너 개가 그 선생님용 회초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서 고를 거 아니에요. 몽둥이가 서너 개가 있는데 거기서 고르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몽둥이 마음이에요? 선생님 마음이에요? 선생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몽둥이를 왜 골라요? 우리 공부 잘하라고. 지금은 안 믿지만. 아무튼 공부 잘하라고. 숙제 안 하는 사람 숙제해오라고.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야단치기 위해서 선생님 딴에는 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스라엘 아니 남쪽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 역사 공부 조금 할게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남쪽 왕국이 남왕국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는 아직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는 도망갔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하기 직전에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하고 또 한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야 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바벨론을 몽둥이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바벨론을 몽둥이질 하기 위해서 택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선택하심이에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일깨우다, 부르다,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픽업하는 거죠. 누군가가 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밖에 없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일깨우다, 부르다,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 유다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깨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으키다라고 하는데 이 2절 말씀에 동방에서 사람을 깨웠다.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데스 강 있는 그 근거에서 거기서 일으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있죠. 선생님이 목공실에 가서 몽둥이 하나를 택하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 마음에 마음대로 행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몽둥이가 선생님을 섬겨요? 선생님이 몽둥이를 섬겨요? 몽둥이가 선생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딱 택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그를 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큰 그림으로 하나 놓고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택해서 나를 섬겨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4절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이기 때문에. 내가 그다. I am h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택하여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너한테 너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요. 열국들을, 적국들을 이 페르시아에게 다 넘겨줘요. 다 다 넘겨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죠. 그 2절에도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근데 그 열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칼의 티끌 같고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겠다. 아무 쓸모없이 하겠다. 그리고 왕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이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고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밝히고 있지만, 이사야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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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랬잖아요. 왕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들은 티끌 같고 촉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승리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레스가 이제 그 군사를 일으켜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정복전쟁을 갑니다. 정복전쟁을 가는데 다른 나라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고레스가 쫓아가는 거지 다른 나라가 고레스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승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앞에 3절 자막까지 올려주셨는데 고마워요.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판 처음 가는 길을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그 종종 얘기하는 최의원 교수님이 번역하신 새 주문 성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 주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 발을 땅에 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발을 땅에 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겠죠. By path his feet have not trod. 땅에 밟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예. 이 사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요 사진이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 300이라고 하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공격해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왕이 고레스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 멋있게 딱 서 있잖아요. 양쪽에 팔 딱 올려놨는데 제가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질게요. 여기 보시면 창이에요. 창 끝이에요. 이 창 끝이, 창이 길어요. 창이, 근데 지금 저 왕이 서 있는 데까지 거기는 창의 끝만 올라와 있어요. 깃발만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왕이 밟고 다니지 않아도, 걸어 다니지 않아도 밑에 있는 노예나 신하들이 저 그 가마인데, 무슨 큰 가마라서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침대도 있고요.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거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쫓아갈 뿐만 아니라 땅에 발을 대지 않아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일사천리로 무찌르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해주는가 하면 이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여기저기서 되어지는 뭐 정세, 국제정세, 뭐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 이런 일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런 일이 생겨야 되나?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는 안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겠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된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야, 사는 게 이게 뭐야, 그리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겐 뜻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타협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여러분 성경 피셨으면 한번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했죠. 행하다와 이루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를 여기서 각지고 있어요.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행하다와 이루다가 여기서 같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불러내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창조 이전에 누가 불러내었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을 이런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시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이야기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왔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이다,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담아져 있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여기서 썼을까? 처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본문 자체가 배경이 열국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국들에게 조용히 해. 내 앞에서 조용히 해.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주권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나는 있었어. 그 말은 열국은 어떤 신을 믿어요? 우상을 믿잖아요. 우상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우상보다 나는 훨씬 전에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40장에서 들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상은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되신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세요. 처음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돼서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아, 가정이 아니라 생길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도 남아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다 이렇게도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맨 4절의 끝에 말에 이 말을 붙였어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디선가 거론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야. 그 말은 그 전에 뭔가 거론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디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물론 아브라함 때까지도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 시대로 올라가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누가 나 보냈냐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시고 독립되어 계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거느려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도구 하나를 택했다. 근데 그 도구가 바사고 고레스가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고레스가 그렇게 쳐들어오고 공격해오면 이 열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5절부터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열국의 움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 떤다 그랬어요. 보고 두려워해요.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참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근심하게 되죠. 그게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고 나쁜 상황을 보고 힘든 상황을 딱 보고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십자가로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출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설령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털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씁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리석은 짓을 해요.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하면 7절 보세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도다. 두려우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내라. 두려우니까 보고 두려우니까 5절 끝에서는 함께 모여오고 함께 모여오고 난 다음에 서로가 권면해주고 격려해줘요. 힘내 힘내. 그런데 6절 한 절만 보면 이게 성도들의 교제처럼 보여요. 6절 한 절만 보면 다시 읽을게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무슨 야고보서 읽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긴 그 말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 힘 모으자 뭉치자.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라 간의 외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는 막 앙숙으로 그냥 싸울 것 같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저쪽 가서 악수하고 저쪽 가서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략을 짜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한 단어를 쓴 거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내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더 만들고 있네요.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금장색을 입히고 그다음에 땜질하고 있고 매질꾼이게 땜질이거든요. 땜질하고 있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진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못질을 해가지고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메꿔나가고 이겨나가야죠. 맞아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도 필요해요. 격려도 필요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사람의 격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해야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믿고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격려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플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